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10장 23절, 2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온 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북쪽은 다그 아수르에서 멸망됐고 남쪽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사실 25절까지 한마당입니다마는 그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였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역시 같은 경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런 보이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통치라는 건 뭐예요?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통치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국가의 법을 다 준용을 하고 있죠.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은 국가의 법을 다 준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아들였을 때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솔로몬이 세계 열강들 가운데 힘이 생기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자 애썼을 때 그때는 솔로몬이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이 결국 교만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사람에게도 통제를 벗어나면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룰을 벗어나면 정해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고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가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찻길로 안 가고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고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넓게는 인생 모두가 그렇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가 이렇게 가서 사고가 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통제 자체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글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결국 어줍지 않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우리의 하찮은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통제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토피아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결국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완벽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사람들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그 힘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죠. 교회들이 보면 어떤 예배 중에나 행사할 때 기도할 때 뭘 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게 아닐 때는 기도할 때는 다소곳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재미난 게임이 있죠? 어린아이들 게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때 뭘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행위입니다. 기도 때는 제가 우리 단서를 달았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부스럭거리고 뭐 하면 어때요? 기도에 방해도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 당사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나의 리더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길이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고 그분이 명령하신 길을 간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도 이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사람의 길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길이 뭐라 했습니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좀 심도 있게 뒤로 신앙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동물과 다른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은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그 이상 먹지도 않고 다른 걸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부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물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동물의 삶을 직접적으로 동물에 비유하는 것들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이건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압니다. 이거 고백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이런 고백으로 사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한 걸음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 결과를 역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당연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는 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고백하다시피 머리를 돌려가지고 좀 이렇게 샛길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시간이 좀 급해서 운전도 그래요. 아이, 샛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낱낱이 어때요? 거기에 차가 밀리거나 해가지고 더 늦어지는. 그래서 요령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길의 끝이 어디에 다 있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이 육신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성이 없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오작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누가 운전해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하죠. 그런데 이 자신이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두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즉 어둠의 원리와 빛의 원리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운전하지만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도를 받으며 갈 때 우리 인생은 때로는 여러분 자동차가 잘 가다가도 어때요? 때로는 못에 찔려가지고 플랫 타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바퀴가 찌부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역시 고쳐가면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비나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려움이 전혀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각오를 해야 돼요. 인생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각오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당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오를 한 사람, 그래 내가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또 다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길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역시 솔로몬이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수없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 때 조심하는 게 뭡니까? 이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결국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이 계획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늘 자신 속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라대학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이 와 있는데 말이죠. 저 사람들이 우리 어우스만 같아도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과 MA 과정은 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언제나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런데 선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겁니다. 주신 분에 기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 기뻐하는 것인지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가지 그들과 같지 않은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정욕적으로 원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 예수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사람 바울사도의 고백만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하반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삶을 주신 분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5절에서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지키고 실족했다는 것 보니까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지키고 그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용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어둠이 오고 어둠의 세력으로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의연히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하, 큰일 났구나. 그런 일을 이미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령 죽음의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간다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당할 수 있는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해프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을 가다가 생각지 못하고 만나는 일들이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죠 또? 그건 뭐겠어요? 그냥 그런 일로 끝났다. 우리 인생의 해프닝이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왜냐? 자신의 삶을 주신 분께 맡기지 않았을 때는 그분께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잠언서 20장 24절을 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사람의 걸음은 뭡니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전국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몰라도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왜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는 다만 내 품 안에 숨어라. 그러면 너가 당할 일을 내가 감당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의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시편 37편 23절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드렸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고 24절에 그랬다 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심에 대한 그런 확신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이고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고 약속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도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에 사는 동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날 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렇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때로 징계를 받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데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 그럴 때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잘못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할 대상이 없지요.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귀찮을 정도로 책망을 하는 건 왜입니까? 망하라고 그럽니까? 잘 되라고. 왜?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다고 하는 것 아무나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채찍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치 못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역시 두 가지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를 두 손 벌려 맞아주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기다리든지 모든 인생들 앞에 최종적으로 무덤을 지날 때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죽음의 인생을 끝나고 만날 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어긋어긋하면서도 곁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이유가 없죠. 부모도 자식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없을 때 여러분이 뭘 하는지 제가 옆에 사람 없을 때 뭐 할 것 같아요?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부모들은 그저 아, 그 예배에 와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범사에 행하고 그게 뭐겠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걸음을 주신 이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것이다. 제가 면허 얘기를 했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마구 가는 인생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면허 운전이라고.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할까요? 음주 운전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어떻게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시는 분은 없겠지요. 위험한 인생이 주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인생이 바로 음주 운전에다가 무면허 운전과 같이 마구 사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한 번 있는 인생이고 이 귀중한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인생의 기회가 지어진다면 나는 적어도 신앙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그 인생을 주신 이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광과 위엄의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